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을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불러주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 두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신의 노하우를 편지로 알려주는 거죠. 그때 영적인 아버지가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줍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호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칭,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호칭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호칭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야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주는 호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까지 그래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이 호칭이 제게 얼마나 부러움으로 다가왔는지 몰라. 이 한중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제 꿈이 되었어요. 이게 제 비전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멋진 호칭인지 몰라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과연 누구를 너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호칭해 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나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큰 기적들을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호칭해주고 인정해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이 장면은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지켜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지켜보며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아온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는지 아세요? 우리 신명기 33장 1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 자, 이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6절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사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름이 기스예요. 그렇죠.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고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종들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종 한 사람을 데리고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암나귀를 찾아요 못 찾아요? 오랜 시간을 들였는데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종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제는 암나귀 때문이 아니라 늦게 돌아오는 우리 때문에 염려하겠다. 우리 암나귀 찾는 거 포기하고 아버지 염려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은 사환이, 종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말이에요. 바로 이 지역에 누가 있다고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온 백성이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이걸 보며 나름대로 또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문성은 목사를 떠올릴 때 아, 우리 청년부들이랑 잘 어울리는, 잘 놀아주는 목사지, 이것도 좋죠.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목사야, 이런 평도 좋지만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았듯이 아,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런 은혜가 제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사람 특징 하나를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에서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무엇입니까? 방향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스피드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걸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오늘날은 얼마나 이 회색 지대가 많은지 몰라. 그레이 에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지 바른 선택인지 혼동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갈 길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혼동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방향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마음에 사랑하는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험한 게 뭐예요? 극심한 가뭄을 통과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밀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겠다는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죽은 아들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사르밧 과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함과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다라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또 가봅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여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 70년 한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3회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를 어떻게 돌아오냐면 지도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인 수룹바벨이 첫 번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었던 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렇죠. 성전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누가 옵니까? 두 번째는 에스라가 오죠.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전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예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죠. 성벽을 다시 재건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는데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무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던 거. 여러분, 느헤미야와 다윗의 이 시간의 공백은 500년입니다. 이미 다윗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지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다윗의 영향력이 여전히 사람들의 삶 가운데 미쳐지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을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그샘플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게 세월 지나도 여전히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보자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모세 다음에 누구였죠? 사무엘 선지자.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우리 다음 주면 야훼 예배를 나가게 되죠. 우리 아이들 예배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밖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래서 좀 주변이 한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마인드를 좀 빼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 자녀들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던 팔찌가 있어요. 팔찌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JJWD, 아니 WWJD. 우리 딸이 막 비웃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WWJD예요. 그게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만약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걸 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거 보고 이 순간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도 인생을 다 살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의 코끝에 걸려있는 호흡을 하나님이 딱 멈추게 되면 하늘나라를 다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줄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줄 텐데 인생을 살면서 고민들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순간에 왜 안 서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What would my parents do? 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기본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중요하지만 예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인 예수를 알려준 부모님은 우리가 보았으니까 어떻게 부모님이 결정할까? 어떻게 어떤 방향을 결정할까? 우리가 살아온 그 길이 자녀들의 삶에 도전될 수 있게 그런 인생 살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정들을 한 후에 우리 자녀들이 아, 우리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한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아온 길이었구나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었던 그 삶의 교훈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훈이었구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 살아들이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도전이 되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벌써 다음 주면 6월 첫째 주예요. 6월 첫째 주. 2017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은 이 한 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바울 선지자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그래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너를 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서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쫓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 취할 것이 있다. 이 세 가지. 쫓아야 될 것이 있고 싸워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다. 이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자,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이 쫓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pursu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pursue가 무슨 뜻이에요?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 여섯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추구하고 쫓아야 될 덕목이다라고 믿음의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는 이 여섯 가지를 보면서 두 가지씩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의와 경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과 사랑을 또한 묶었고 마지막은 인내와 온유를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묶어보고 나니까 그림이 조금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의와 경건을 무엇을 통해서 봤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마음에 믿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는 죄인 되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의롭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의로운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이 의, 우리 한자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두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의예요.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자가 있고 위에는 양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가 되기 위해, 의로움이 되기 위해 내 위에 누가 있어야 돼?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라 내 위에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매 순간 어린 양 대신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 닮아감이에요. 그게 바로 경건이거든요. 여러분, 경건은 조용하게 사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godliness예요. 하나님 닮아감이 경건이에요. 자, 두 번째 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저는 이 믿음과 사랑을 두 개로 뭉쳐보고 이걸 뭐로 봤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로 보았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출발점이에요. 사랑은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맺혀지는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신앙을 어떻게 출발합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분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이해돼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여러분 이해돼서 믿는 사람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면 이게 우리 삶의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신앙을 시작하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삶에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는요? 내 힘으로 맺힐 수 있습니까? 세상은 항상 give and take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 돼. 그러나 기독교는 항상 반대예요. 뭡니까? take and give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항상 give and take이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반대예요. take and give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퍼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퍼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와 온유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온유. 첫 번째,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인내와 온유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친구들 관계, 형제 관계, 아니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가 없이, 오래 참음이 없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관계도 인내 없이는 인간이 맺는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온유는 어떻습니까? 온유. 저는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완욱 형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7월달이면 아이가 태어나요. 아들입니다. 선물 준비해 주실 때 아들이에요. 아들 이름을 온유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안에 가장 없는 게 온유래. 그래서 우리 아이는 온유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유라는 한국 이름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해 줬죠. 그냥 온유는 착하고 얌전한 게 온유가 아니거든요. 뛰어놀던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성경은 온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유의 성품은 내가 타고난 성품 그대로 있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뭡니까? 훈련되고 길들여진 성품이 온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모든 관계, 인간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오래 참은 인내 없이 어떤 관계가 유지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 성질대로 해서 부부관계가 유지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부부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기 위해 의와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없이는 하나님 관계에 실패하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맺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인간적인 관계에 성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고 온유를 내가 쫓고 있는가?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형편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요, 안 당해요? 어려운 일 당해요, 안 당해요? 우리가 손해보는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인내로 참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면 그것은 손해보는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문제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면 그건 낭비한 시간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내 평생에 추구해야 될, 쫓아야 될 여섯 가지 덕목이 뭐라고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인간관계. 이게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뭔가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조건 하나가 삐걱거리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를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 12절을 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학교 가면 너 꼭 싸워야 돼 라고 자녀들을 싸움을 권장해 보신 부모님 혹시 계셔요? 저는 있는데. 우리 아들이 성품이 너무 어릴 때 약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밀든지 얼굴을 꼬집으면 이렇게 피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놓을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너도 같이 패. 목사가 너도 같이 패고 안 되면 뭐 다 사용해도 돼. 그 이유는 아빠가 책임질게. 근데 오늘 보니까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목회하는 아들에게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분명하게 달았어요. 아무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싸우는 싸움은 다 선해.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싸우는 싸움은 다 의롭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싸움은 싸우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싸움이 아니면 싸우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니까 나는 무슨 싸움을 이렇게 싸우고 살아왔는가? 어떤 싸움을 그렇게 이겨보려고 노력하며 살았는가? 뒤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하고 상관없는 싸움. 그냥 부부 생활하면서 싸우면서 내가 그때 그 말한 거 기억나 안 나? 내 판단이 옳았지, 내 생각이 옳았지, 쓸데없는 것, 목에 핏대가 세워가며 그거 이기려고 싸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워오셨습니까? 어떤 싸움에서 그렇게 이겨보려고 예를 쓰며 살았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싸워야 될 싸움이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싸움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고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그냥 취한다라는 뜻은 여러분 뭔가를 내가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take hold of. hold가 무슨 뜻이에요? 뭐를 붙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뭐 하라고요? 그냥 받은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하라고? 내가 굳게 붙들라라는 거예요. 이건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누리는 사람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을 이루어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부자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부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거 귀한 일이에요. 성공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뭐예요? 내가 성공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내가 부자 되었으면 그 부를 누리는 게 중요하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영원함을, 그 생명을 누리라. 우리 하나님 그걸 굳게 붙들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취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국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고 뒤쫓아가야 될 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삶을 그렇게 수고하며 노력하며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취해보려고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왔습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쫓고 싸워야 되고 취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우리 은혜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정하는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우리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권사님은 다른 권사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십시오. 그게 제일 힘들죠? 장로님은 다른 장로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교회에서 인정받기 참 쉽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렵거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